2013년도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어떻게 2013년도를 좀 잘 마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설교를 했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오늘은 바울의 기도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바울의 기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그 성도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이 여기 14절부터 21절에 들어있습니다. 저 역시 혹시 내가 이번 주에 죽는다고 할 때,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는가, 이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내가 죽더라도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이번 주에. 여기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이게 평안한 가운데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다가 로마의 죄수로 지금 잡혀가서 옥에 갇혀있는 상태,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자기와 함께 2년 동안을 동고동락했던 그 에베소 성도들이 생각이 나서 그 성도들을 놓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도 역시 또 하나 근본적인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죽으셨을까?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면 안 돼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기 전의 사람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죽으신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면서 지금까지 온 세상이 알지 못하던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기관이 이 땅에 등장하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한 번도 꿈꿔보지도 못하던 그러한 기관.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친히 사신 그 기관, 교회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이 땅에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구원 위해서 죽으신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처럼 생각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민족이고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개나 돼지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이 야, 정말 저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해 놓았는데, 이들이 이걸 잘못 착각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그와 같은 일을 예수님 오시기 약 1500년 동안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이방인들도 구원해 주시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초대교회 약 10년 동안 사도행전 1장부터 사도행전 10장에 나올 때까지 약 10년 동안 거기 있는 성도들이 몽땅 다 유대인이었는데 그 유대인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사람 로마의 백부장이 구원을 받으니까 사도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그와 같은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그 유다 땅에 있던 다른 사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분노했어요. 아니 어떻게 개처럼 취급을 받아야 될 이 이방인들에게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느냐 하는 수 없이 사도 베드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니까 그때 가서야 비로소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회개를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하면서도 반신반의하게 됐어요. 약 5년 정도 시간이 더 지나면서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올라온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던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계속 회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유대에서 저 이방인들의 도시, 시리아의 도시 안디옥으로 내려간 어떠한 그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 걸로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생겨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 받으려면 유대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자유롭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 계시는 동안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약 15년, 20년 동안은 유대인이 돼야 구원 받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너무 많았던 거예요. 십일조 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제사장 앞에 오듯이 목사나 누구 앞에 와서 이 목사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할례를 받아야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약 20년간 지속이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2장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1장부터 1절부터 이야기하느냐.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갔던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범법하고 죄들을 범하는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고 지금의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 뭐예요? 마귀를 따라 걸었느니라. 지금 에베소에 살던 그 에베소 성도들이 과거에는 마귀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마귀를 아버지로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 땅에 세종대왕도 있고 이순신 장군도 있고 좋은 사람이 많았지만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마귀를 따라 걸은 겁니다. 제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제 할머니가 좋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마귀를 따라 걸었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사도 바울 자신까지 포함해서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았지만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한마디로 뭐냐?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영영이 불타는 그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에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일으키셔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이미 앉혀 놓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신분이 이미 바뀌어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이미 앉아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이미 하나 하늘나라에 마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이방인이 어떤 종류냐? 이 이방인이 어떤 종류냐? 11절.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경멸받고 멸시당하던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의 모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에베소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선조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고조선 시대, 고구려 시대, 백제 시대, 신라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이 살던 모든 사람들이 다 무할례자들이고 어떤 종류냐 12절에 그때의 너희는 에베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조상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국계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과거에 우리가 다 그랬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어요. 마귀와 함께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으나 13절 한때 멀리 떨어졌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귀중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해 주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여기에 가까이 다가와서 붙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14절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이 분리벽 영어로 가서 보면 파티션이에요. 파티션 아시죠? 사무실 할 때마다 이거 벽을 나누는 게 이게 파티션. 이 파티션을 과거에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분리벽이 있었는데 이 중간 분리벽을 다 허물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16절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18절에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가 아니요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다. 무슨 얘기야? 하나님의 식구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이 성도들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에는 다이아나 신전이라고 해서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신전이 있었어요. 신전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었어요. 에베소 사람들이 과거에 그 다이아나 신전에 가서 절하고 거기서 음행하고 간음하고 그런 일들 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와 함께 지금 2년 동안 있으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냐. 그 전한 그 말씀을 듣고 너희가 돌이켜서 우상들을 버리고 진노의 잔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이 되지 않았냐. 이걸 지금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십자가 사건 전에는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0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이 우상들에 의해서 마귀가 눈을 멍게 해갖고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 빠져서 우리 선조들이 여기 에베소 사람들이 과거에 다 마귀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마귀의 자식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왕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권리를 획득하게 된 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방인이 유대인과 더불어 하나님의 집안 식구가 되는 이걸 성경은 신비라고 이야기해요.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것, 심지어 아브라함도 다윗도 이사야도 전혀 알지 못했던 것,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거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미스테리, 신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정말 감사드려야 돼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태어나서 특히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복인가 저와 여러분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 신비의 핵심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3장 6절에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다. 이 신비를 과거에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지난 한 25년, 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다녔던 그 일들을 이렇게 회상하는 가운데 에베소 그 교회 성도를 생각해 보니 그 엄청난 다이아나 신전 앞에 가서 우상 숭배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180도 변해갖고 정말 하나님의 권속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된 걸 생각해 보니까 너무 엄청난 은혜를 생각하고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적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복음에 미쳐서 지난 20년, 30년 살다가 지금 이 시간에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가 됐다는 겁니다. 3장 1절 보세요. 이런 까닭에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 갇힌 자가 됐다. 이게 갇혔다 그러니까 뭐 집에 갇힌 게 아니에요.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영어로 프리즈너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거예요. 아우 이 답답한 가운데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지금 여기 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3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할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다. 사역자, 목사가 사역자가 아니에요. 사역자는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다니면서 성도들을 섬기는 자가 됐다. 그 섬기는 것의 끝에 내가 이제는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너희 이방인들 때문에 너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내 목숨까지 다 내어놓고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서 자그마한 지 2년 이상 활동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냐.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이방인이 유대인과 더불어 한 몸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개나 돼지처럼 여겨지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 앞에 얼마든지 직통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 과거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던 그런 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피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마라.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사역자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6에서 17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사역을 내게 맡겨주셨는데 복음을 그래서 내가 선포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냥 앉아서도 복음, 그렇죠?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 걸어가면서도 복음, 산을 넘으면서도 배를 타면서도 복음, 배가 파손되는데도 복음, 복음에 미쳐서 내가 이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열정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의 지금 복음이 전달된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복음에 미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외칠 정도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 믿지 않은 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장 8절에서 이제 10절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선택한 게 이게 단순한 사람 구원하는 그런 정도의 차원의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8절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알고 났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그 처소들에 마련해놓으신 영적인 복이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부요함이라는 영어로 riches라고 썼어요.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걸 갖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추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부요함이 헤아릴 수 없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입을 벌려서 이걸 전하지 않고는 내게 화가 있으리라라고 외칠 정도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단순히 구원받는 거 이걸 다 끝내면 안 된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10절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 권능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선한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보여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들까지 구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약 4천년 전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밖에 있던 외인들이에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동료 상속자가 돼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우주 공간을 다스릴 수 있는 공동 상속자가 되는 이러한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이걸 지금 누구에게까지 알린다는 거예요? 천사들에게까지 알린다는 겁니다. 천사들에는 선한 천사들과 있고 악한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는 창조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 모든 걸 다 아시지만 천사는 모든 걸 알지 못하니까 천사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천사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구약시대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자 애를 썼다고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천사들이 구약시대에 알기를 갈망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천사는 어떤 존재냐?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천사보다 능력이 약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14절 가서 보니까 천사는 구원의 상속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라고 보내진 섬기는 영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게 몸이 약하고 천사보다 힘이 없고 한데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될 때는 천사보다 높은 지위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섬기는 영들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지만 교통사고를 당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 그때 천사가 나를 도와줬구나.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우리 옛날을 돌이켜보면 다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될 때는 고린도전서 6장 3절 천사들을 심판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9절 가서 보니까 천사들이 이 구원받은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자세히 내려다본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자세히 본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을 알기 위해서 이 천사들이 야, 저 별거 없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나중에 우리를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되시죠? 천사도 그게 이해가 안 되네.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해서 그게 하나님의 지혜다 하는 것을 천사들에게 알려주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 선한 천사뿐만 아니라 악한 천사들에게도. 그래서 하늘에 속한 그런 존재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 사탄이에요. 사탄? 이 사탄은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어디에 오시는지 다 알고 있어요. 또 무엇도 알고 있냐?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 오시는 것도 사탄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알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교회의 신비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 몸에 속하고 동료 상속자가 된다는 걸 사탄이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 전혀 사탄도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 구약시대에 많은 대언자들이 있었고 지혜자들이 있었지만 알지 못하던 그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 그거를 교회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교회의 신비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나약하고 죄 가운데 살고 어려움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저도 늘 그런 가운데 빠져 있는데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변화가 될 때는 천사들을 능가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해서 너희들 이거를 깨달아라 하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트로피로 지금 만들고 계신다. 이 내용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 이 신비의 복음을 전하다 지금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옛날에 복음을 전파할 때 같이 함께 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두 해 동안 너희와 함께 소아시아에 있으면서 행했던 그 일을 한번 생각해 봐라. 에베소 지금 가면은 다 폐허가 돼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가 로마,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여기 안디옥에 있는 이 시리아의 안디옥, 그 다음에 에베소, 그 다음에 고린도 이쯤 되면 전 세계 10대 도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 세계 10대 도시. 그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가서 보니까 9절에서 10절 그 에베소에 가서 그 엄청난 큰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이 두 해 동안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빌려준 그런 학교, 그 학교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소아시아에 있던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터키 지방에 있던 모든 사람이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그 말씀, 왜 그러냐? 에베소가 그 지역의 가장 중심이고 거기 와야만 시장에서 물물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지역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로 모이는 거예요. 가면 누가 있어요? 브란노 학교에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주변 지역에 있던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할 것 없이 거의 100% 하나님의 복음을 다 들었다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성경 말씀에 가서 보니까 이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뒤집어엎은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 사랑 침례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온 세상을 뒤집어엎는 자들의 무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서 과거의 그 2년 동안 에베소 성도들과 함께 온 세상을 뒤집어엎은 그 하나님의 복음 선포를 그걸 기억할 때 너희가 과연 옛날에 그 우상들 섬기던 그 너희가 나도 역시 그 가운데 살았는데 나와 여러분 같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한 몸으로 불러주시고 한 교회를 삼아주시고 동료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온 우주 공간을 다스릴 수 있는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냐,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억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되어 가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자기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기억하고는 이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걸 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이 여기 14절부터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유언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복음을 선포해서 구원받게 만든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아시겠죠?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 내용을 여기 14절부터 21절에 기록을 해놓았어요.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이걸 선택한 것도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그 갈망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하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14절에 기도하고 있으면 이런 까닭은 무슨 얘기예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특히 하나님의 선민에 속하지 못했던 이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이 지금 동료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한 놈의 속해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까닭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냐,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에도 있고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도 있고 골로새서 1장 9절 12절에도 있습니다. 이 세 개가 다 옥중서신이에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금 기록한 이 서신서 안에 바울의 기도가 있어요. 바울의 기도를 가서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기도의 핵심이 뭐냐? 우리의 속사람이 부흥되는 것. 사도 바울이 이걸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만수무강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이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기도가 천편일률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만수무강을 위한 기도가 되면 그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 예,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입을 것, 먹을 것, 그렇죠? 신고 다닐 것, 예, 거할 것,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이 뭐냐?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의 속 사람이 완전하게 되고 너희의 속 사람이 부흥이 되는 것, 내가 옥에 갇혀서도 그걸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부흥이 되는 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 나머지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할 때 그 자세를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이 이름을 주신 분께 내가 무릎을 꿇고 지금 빌고 있다.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지금 누가, 밖에 누가 있어요?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있어요. 군사가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군사에 있는 거 상관하지 않고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간절함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꼭 무릎을 꿇어야 된다, 앉아야 된다, 서야 된다, 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받아준다, 이런 기도 자세에 대해서 성경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서서 기도하고 솔로몬도 서서 기도했고 다윗은 앉아서 기도하고 잠자리에 누워서 기도하고 예수님은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러 종류의 기도 자세가 나와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고 기도하든지 설거지를 하면서 기도하든지 무슨 방식으로 여러분 기도하든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춰서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정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여기 가서 보니까 예,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아버지가 한 분 계셔서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저 아버지. 그렇죠? 그 아버지가 누구냐? 예, 여기 가서 보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이름이 정동수입니다. 그래서 제 딸이 이름이 정아현이에요. 그렇죠? 또 다른 아이는 정미현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게 영어로는 내 이름을 줬다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줬나 보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정씨니까 우리 아이들은 다 뭐예요? 정씨. 영어로는 surname이에요. surname. 그렇죠? 성이 원래 이름이에요. 그게. 성이 이름입니다. 베드로 이렇게 나온 게 surname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성이에요. 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을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창조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다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창조된 사람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관점에서는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저분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특별히 구원의 아버지로 우리가 그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름을 줬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가족에서 아버지에게서 아들, 딸이 태어나면 똑같은 성, 서네임을 받듯이, 그렇죠? 예, 우리 한 가족이 됐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만드신 가족의 우두머리가 되는 그분이다. 그분에게 내가 무릎을 꿇고 지금 기도를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는 항상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기도의 형태를 빌려서 마음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네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그 네 가지의 첫째가 뭐냐? 16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그 지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기도하는 첫째 제목이 뭐냐? 에베소 성도들이 특별히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의 죽어있는 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탁칠 때 성령 침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구원 받은 이후에 성령님의 권능, 성령님의 파워가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기가 이렇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아기가 태어났는데 밥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기가 태어나서 우리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구실을 못 하거든요. 맞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안에 태어났어요. 집안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이 성령님의 파워를 받지 못하면 마귀 와서 툭 차고 그러면 그냥 차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그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파워가 있어야 된다. 이 성령님의 파워가 있어야 된다. 이 성령님의 파워를 자꾸 계룡산 가서 받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성령님의 파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영에게 내어줄 때 그래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사시는 삶 그게 되면 성령님의 파워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누가 보면 4장 1절 그 다음 14절에 가서도 보니까 예수님도 지상사역을 하실 때 성령님의 권능 가운데서 행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파워는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하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셔야 되냐?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주신다. 여기 가서 영어로 according to 이랬어요. 그건 뭐냐면 그거에 비례해서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버지가 100억 원을 가지고 있는 거부예요. 근데 아들에게 만 원을 주면 그건 아버지의 재산에 비례하지 않게 준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의 재산에 따라 준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100억 부자인데 아들에게 한 10억쯤 주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아버지의 재산에 따라 비례해서 준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얘기 그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엄청나게 풍성한데 여러분과 저에게 요만큼 주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줬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온 우주 공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무한대 그 능력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파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누구에게 주느냐? 속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겉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에게 준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머리가 다 하얗게 됐어요. 겉사람은 이렇게 썩어 없어져도 그의 속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서 날로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지금 체험하기 때문에 너희 에베소 성도들도 나처럼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되기를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 저도 여러분의 그거를 간구합니다. 둘째,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17절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 다른 쉽게 얘기하면 믿음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깊이가 있어야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씨를 뿌리면 거기서 뿌리가 나서 땅 밑으로 쭉 파고 들어야 그래야 양분을 받아먹고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뿌리를 못 내리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 양문도 빨아먹지 못하고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쓰러진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아주 털을 견고히 잡아, 털을 잡는다고 하는 얘기는 기초를 놓으라는 겁니다. 기초를 놓아라. 근데 그 일을 뭐를 통해서 해야 되냐? 믿음을 통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이미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세요. 그거는 구원을 가져다 주는 saving faith, 구원을 가져다는 그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점점 성장을 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형성되실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라는 거를 그걸 믿음의 깊이가 있는 거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어떤 외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는 자가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다. 여기 깨닫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 comprehend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그 믿음에서 이제 일보하고 일보 더 나아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거기 가서 보니까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완전히 깨달아서 내 것으로 꽉 부여잡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뭐의 너비인지, 뭐의 길인지, 뭐의 깊이인지, 뭐의 높이인지 나와 있지 않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온 우주 공간을 만드셨어요. 하늘은 나의 왕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다 라고 얘기해서 온 우주 공간의 센터에다가 이 지구를 두셨어요. 지구가 이 센터에 있는 거예요. 센터, 저 위에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왕좌가 있고 이렇게 보면 센터에 밑도 있죠. 이게 깊이란 말이에요. 밑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저 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예, 가로와 세로 방향이 있어. 쉽게 얘기하면 온 우주 공간. 이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공간. 이거를 꽉 채우신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위대함.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스케일에서 저와 여러분은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인데 이러한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다음 절에 가서 보니까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식을 도대체 어떻게 먼지보다도 못한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이게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깊이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높이와 깊이와 그렇죠. 길이와 너비가 무한대구나 하는 게 날이 갈수록 우리 가운데 더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한대로 퍼져나가는 그런 것이구나. 이게 날이 갈수록 저와 여러분 사이에 뿌리 깊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걸 날이 갈수록 부여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성도가 되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한다. 이렇게 우주 공간이 무한대인데 그 우주 공간을 지탱하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무에서 그 엄청난 크기의 무한대 그 공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을 다 지탱하고 계신 분이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뭐로 표현하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모든 거룩하심과 완전하심과 충만하심으로 우리 자신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차게 되면 더 뭘 기대할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그 키까지 다 자란 건데 이런 사람이 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로마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3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기도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속사람이 좀 강건해지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그 성도들이 뿌리를 확고히 내리고 교리의 이런저런 바람에 비방하는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제가 바라고, 또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 그렇죠? 그 무한대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인가 하는 걸 머릿속에 확고하게 해서 꽉 부여잡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 온 우주 공간을 운행하시는 거,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지기를, 그걸 제가 2013년 마지막 주에 여러분에게 바라면서 사도 바울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이 여기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온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